골로새서 49번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됨. 골로새서는 만유를 포함하신 광대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 생활의 모든 요인과 요소와 방면을 대체해야 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한 정도로 우리의 인간 생활은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문화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각 사회마다 문화에 의해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문화를 갖지 않는다면 치안 부문과 법정의 일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경찰과 법정의 일은 한 사회의 문화에 대한 보완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화에 따라 합당히 행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개입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가 문화와 법과 경찰에 의해 보존됩니다. 문화를 합당히 사용함. 만일 그리스도 대 문화에 관한 이런 메시지들을 읽고 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문화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해준다면 이것은 심각한 오류일 것입니다. 문화가 없다면 아이들은 동물들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문화의 표준을 따라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문화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문화에 따라 훈련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 합당하게 처신하며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되고 모든 법을 준수하고 선생님들과 다른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그리스도를 따라 처신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그들은 문화에 따라 처신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문화를 갖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야만인들이 될 것입니다. 문화의 사용은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사용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부유한 가정들은 자녀들을 관리하는 후견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문화도 아이들을 보호 관리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지적하듯이 율법은 유대교도들에 의해 오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율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도들은 율법을 오용했으며 남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넘겨주도록 허락하는 대신에 유대교도들은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막는데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유대교도들의 관념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기어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유대인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을 미혹하여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비록 문화가 올바르고 필요하다 해도 그것 또한 오용되기 쉬우며 사실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동안 문화에 의해 지켜져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계명들을 주었듯이 부모들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계명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문화는 오직 어떤 기간 동안만 유용하며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때가 오기까지 그들을 보호하도록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만유를 포함하시고 광대한 분이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 문화의 모든 방면을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타락한 사람은 문화를 하나님에 대한 뒤침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뒤침으로였으며 그 다음 그리스도가 이 뒤침으로를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려고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므로 우리 문화의 모든 요소들을 대체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를 경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구까지 그리스도로 충만된다면 우리 존재 안에는 그분 외의 다른 것들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점유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용력의 정도까지 그리스도로 충만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채우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화를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광대하시며 만유를 포함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전혀 결핍이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체험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갖는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충족시키지 못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이 채우지 못할 수용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교나 영지주의나 금욕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하시고 광대한 그리스도를 그분의 충만과 더불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채워도 여전히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느 것도 고대의 것이나 현대의 것이나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부과한 문화조차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에게 부과한 문화에 따라 살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늘 자기들 위해 규례들을 부과하며 그것들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문화의 보호 아래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구까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근저에 깔려있는 관념입니다. 광대하신 분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 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대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문화에 속한 어느 것도 붙잡지 말아야 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혼합물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으로 우리 존재를 채우고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 생활의 모든 방면들을 대체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기로 합시다. 자아를 부인함. 어떤 성도들은 그들의 쾌활한 기질이나 겸손과 인내와 친절과 같은 그들의 천연적인 미덕들에 속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기질과 미덕들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소중히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당신은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좋은 기질과 미덕들까지도 대체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연적인 미덕을 지닌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살아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기질과 미덕을 따라 산다면 바울처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와 반대로 당신이 사는 것은 당신의 천연적인 존재임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인 교회 안에는 천연적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새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여야 하며 만유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천연적인 존재를 미워하지도 않고 소중히 생각지도 않습니다. 우리 존재를 미워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이요 일종의 자살입니다. 천연적인 존재를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것을 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보도를 걷고 있을 때 누가 당신을 멈추게 하고 돈을 구걸한다 합시다. 거듭해서 그가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애걸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 당신은 그의 간증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줄을 알고 가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아를 향해 취해야 할 태도를 예시합니다. 자아는 탐욕스럽고 늘 무엇을 구걸합니다. 자아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매혹되고 그분에 의해 소유됨.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자아를 관심하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아보다 더 좋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골로새서에 제시된 광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온 존재를 광대한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광대한 그리스도로 충만되기 때문에 유대교와 영제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등이 불필요합니다. 우리 존재는 거대하고 측량할 수 없고 풍성하고 광대한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 생활의 모든 방면을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기 위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놀랍고 광대하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 전 존재가 이 그리스도께 매혹될 것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되고 그분으로 점유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로 우리의 주위를 점유한 광대한 그리스도가 천연적인 인간 생활의 모든 요소를 대체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친절과 겸손과 부모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은 거대야 광나게 닦은 구리에 비유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어느 것보다도 가치면에 있어서 훨씬 탁월합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의 천연적인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대체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는 겸손과 친절과 인내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 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이 근제에 있는 관념을 이해한다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열린 책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비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활의 모든 방면을 대체하시는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충분한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1장 2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에 따라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진 청지기 직분의 목표는 광대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대한 그리스도는 비밀스러우며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1장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영광으로 충만한데 이 영광은 풍성을 갖고 있습니다. 풍성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림. 1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려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을 따라 분투하며 수고하노라고 말합니다. 28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알린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리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전하는 것보다 매우 큰 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하는 이들이 집회가 끝날 무렵 광고사항을 알릴 때 그들은 성도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알리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그분을 알렸습니다. 나 역시 광대하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갈망합니다. 각 사람을 구원함. 28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확신을 얻고 복종하게 된 후 그들은 권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서 그들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소극적인 것들이 이에 반대하여 일어설 것입니다. 원수는 마치 웅크리고 있는 짐승과 같아서 우리를 습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관심하며 그리스도로 충만되거나 그리스도를 살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원수는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내 고향에 있는 그리스도인 인도자들의 어떤 자녀들은 매우 세상적이었으며 세상적인 누림을 추구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후 그러한 젊은이들 중 많은 수가 주님과 교회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것은 반대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을 반대하여 일어섰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은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주를 추구하는 이들을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을 당시 헬라 철학과 유대교가 믿는 이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애호하는 자들은 믿는 이방인들을 헬라 철학으로 개종시키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유대교가 믿는 이들을 위태롭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각 사람을 권했습니다. 짧은 골로새서 안에서 바울은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2장 4절에서 그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며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올삭과 안식일에 관하여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골로새의 믿는 이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아무도 일부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끄는 데 이용되는 것들이 그곳에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반대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주의 회복으로 돌아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반대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흠뻑 적셔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스며들고 흠뻑 적셔지고 충만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자연히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릴 정도로 주님께 대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다면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사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은 윤리나 도덕이나 개선된 성격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지 천연적인 온순함이나 겸손이나 솔직함 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흠뻑 접시고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부터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가 계량종 감람나무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으로 예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계량종 감람나무이며 우리는 야생 감람나무입니다. 먼저 우리는 야생 감람나무에서 피어지며 그 다음 계량종 감람나무의 칼로 벤자리에 놓여집니다. 그런 다음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는 계량종 감람나무에 묶여집니다. 이것이 접붙임입니다. 접붙임의 과정으로 계량종 감람나무 안에 있는 생명의 체액이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에 스며들고 그것을 흠뻑 적시며 충만케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량종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량종 감람나무에서 나온 생명의 체액으로 스며들고 흠뻑 적셔지고 충만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계량종 감람나무니. 가지가 2단계에 이를 때쯤이면 그것은 계량종 감람나무 안에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지고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로 점유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의 장성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것으로서 골로새서에 계시된 생명의 결과입니다. 장성한 사람. 1장 28절에 있는 장성한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쓰인 것과 동일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와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됨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 곧 장성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성숙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몸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단체적인 장성한 사람, 곧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인 몸을 가지시도록 자라서 장성하게 되어야 합니다.